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군인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도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면서 로켓맨이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유화적 제스처에 대해 그건 아마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향해선 미 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에 있다면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말했지만 이틀 만에 트위터를 통해 추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자 회담을 열 것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의 일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조명근 장관은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끊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복원해 회담과 관련한 세부 절차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같은 의제를 북측이 제기할 경우 가능하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당국자 회담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 남북이 시급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방문 계획이 1월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흗은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 1일 연기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계획에는 펜스 부통령 방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로드 헤이스 펜스 부통령 비서실 차장은 펜스 부통령이 이달 말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이달 중순으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 국민들이 마침내 잔혹하고 부패한 이란 정권에 들고 일어났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어리석게 이란 정권에 준 돈이 그들의 주머니와 테러 분자들에게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은 먹을 것이 없고 물가는 오르고 있으며 인권은 없다면서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 사태로 지금까지 적어도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란의 적들이 현금과 무기, 정치 정보기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앞서 하산 로한 이란 대통령은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를 비판하고 시위에 나서는 것은 자유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 등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북유럽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남녀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은 성별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원칙 아래 제정된 법인데요. 자, 이 법에 따라 아이슬란드에서는 직원이 25명이 넘는 기업과 정부기관은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인증을 따는 데 실패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거의 50%에 달할 정도로 남녀 성평등 선진국으로 불리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보면 아이슬란드는 지난 10여 년간 성격차가 10% 이상 줄어드는 등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이 가장 잘 실천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어서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 루완다 등이 양성평등이 잘 실현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이 현재 영하 6도로 오늘도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0도,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앞서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는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자, 혼자가 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남을 거라는 이 여성의 고백을 담은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 소탕의 미온적인 파키스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에 항의했습니다. 새해 벽두 홍콩 시민 수천 명이 반중국 시위를 벌였고요. 이어서 중국 당국이 오는 2025년까지 고속철도 길이를 3만 8천 킬로미터까지 확장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 정부를 비판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파키스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트위터 정치를 활발하게 벌였는데요. 단문 인터넷 사이트인 트위터에 주요 정책이나 대외 관계 등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공론화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트위터에 올린 글이 파키스탄을 비판하는 것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 동안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밖에 준 게 없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바보로 본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파키스탄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쫓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 도움은 거의 없었다.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이 파키스탄을 비판한 배경 뭔가요?
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 국제 테러 조직 소탕을 위해서 파키스탄 정부와 이 전략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퇴한 탈레반 등 이 극렬 단체들이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이웃 나라들로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지난 2011년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된 곳도 바로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미온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파키스탄이 대테러 작전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 파키스탄이 대테러 작전에 협조하는 모양새만 보였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테러 분자들이 숨을 곳을 제공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밝히는 연설에서도 파키스탄이 탈레반 관계자를 비롯한 테러 분자들을 계속 숨겨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파키스탄은 많은 걸 잃을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은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연설 후에 미국 정부가 이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에 올린 직후에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습니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의회가 2016년 회계연도에 승인했던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2억 5천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에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이 테러 조직 퇴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동의할 때까지 이 예산 집행을 임시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파키스탄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밤 데이비드 테일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서 항의했는데요. 테미나 잔주아 파키스탄 외무차관이 헤일 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걸로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또 샤이드 카칸 아바시 파키스탄 총리가 이날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외무장관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일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이 파키스탄 정부의 해명은 있었나요?
네, 파키스탄은 대테러 작전에 할 만큼 했고 또 미국의 원조 중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포 외무장관은 현지 주요 TV 매체인 지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은 못한다고 미국에 말했다면서 그래서 더는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이 그동안 파키스탄에 제공한 원조와 집행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공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실무 책임자인 파키스탄 국방장관 역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국방장관의 비판은 그럼 어떤 내용이지요?
네, 쿠람칸 파키스탄 국방장관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파키스탄이 반테러 동맹으로서 지난 16년 동안 지상, 공중통신과 군기지, 정보협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서 알카에다를 섬멸했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비난과 불신만 주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 홍콩에서 새해 벽두에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새해 첫날인 1일 홍콩 시민 수천 명이 중국 정부 간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주최 측의 추산으로는 1만 명 이상, 경찰 집계로는 6,2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는데요. 시민들은 홍콩을 보호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정부청사 앞 시민광장에서 국기 개항대로 돌진하려다 진압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네, 자 홍콩을 보호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이유는 이 중국 광저우와 홍콩을 잇는 광선강 고속철도 종착역인 시두릉역에 중국 본토법을 집행하려는 계획에 항의하는 겁니다.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달 27일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예,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을 다음 달 입법회의 제출해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네. 자, 기차역에서 이 중국 본토법을 적용한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중국 법에 기반해서 출입국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지난 1997년 홍콩 관할권이 영국으로부터 이 중국으로 넘어간 뒤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갈 때 출입국 검사를 하곤 있지만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절차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네, 입법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되면 시두릉역에는 중국 보안 요원들과 영무원 최대 200여 명이 상주하면서 세관 검역 등을 포함해서 출입국 검사를 중국법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홍콩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홍콩 내부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건 중국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던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체제 원칙을 허무는 거라는 게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의 주장입니다. 이번 조치가 결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수순이 될 거라는 우려도 현지 매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최근 민주화 운동가들을 투옥하는 등 일련의 사건 이후에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일국 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걸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최근에 이 홍콩 자치권이 점차 좀 제한되는 양상이라고요.
네,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일국 양제의 핵심은 현지 당국을 이끄는 이 행정 장관을 직접 선거로 뽑자는 건데요. 하지만 행정 장관 직선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이 홍콩 행정자관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본토 정부가 사실상 이 선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간접선거를 통해서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인 캐리 람 새 행정장관이 뽑혔습니다. 지난 7월에 람 행정장관 취임 행사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선서식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앞서 중국 관저우와 홍콩을 잇는 광선강 고속철도 종착역인 시주릉에서 중국 당국이 입출국 심사를 하기로 해서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중국이 최근 이 고속철도망 확충 사업에도 박차를 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7년 말 기준으로 2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고속철도 선로를 오는 2025년까지는 3만 8천 킬로미터로 확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고속철 운영당국인 중국철도공사 관계자가 2017년 말 현재 중국 고속철 선로 총 연장 길이는 전 세계 고속철 선로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18년 목표치도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 4,000km 철로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3,500km는 평균 시속 250km 이상의 고속철 선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체 선로 길이는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12만 7천 킬로미터인데요. 중국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는 17만 5천 킬로미터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인구는 많고 땅은 넓다 보니까 철도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인들의 철도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2017년 한 해 동안 총 30억 4천만 명이 철도를 이용해서 연간 이용률이 1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네.
예, 특히 전체 철도 이용자들 가운데 56%는 고속철 이용자들이었는데요. 여객 기차표의 70%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됐고요. 화물편의 경우는 70% 이상 온라인으로 거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른바 이 총알 열차라고도 하는 초고속 열차도 지난해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에 베이징에서 상하이 간을 오가는 푸싱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푸싱 열차의 평균 속도가 시속 350km고요. 최고 시속은 400km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푸싱이 현재 기록한 최대 속도는 시속 350km입니다. 푸싱은 종전의 총알 열차인 허세효의 단점을 개선해서 안정성, 경제성, 에너지 절약 측면을 보완했다고 중국 정부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베이징과 텐진 구간 고속철도를 운행했는데요.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규모와 속도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의 화물열차 3,600량이 중국과 유럽 도시들을 오갔는데요. 이는 앞서 지난 6년간에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새해 철도 사업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고요?
네, 중국 철도 당국은 이에 2018년 한 해 동안 총 1,130억 달러를 철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중국은 지난 4년간 경제성장 전략의 하나로 고속철도 사업에 연간 1,200억 달러가량을 투자해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요. 휴가에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앞에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유명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추행 추방 운동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살인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소재 휴양지 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송년 휴가를 보내고 새해 첫날인 1일 저녁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 전에 휴가를 떠났었죠?
네. 지난 12월 22일 연방의회가 보내온 세제 개편 법안에 서명한 뒤에 바로 마라라고로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주로 골프를 치면서 휴식을 취했고요. 12월 31일에는 송년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업무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시급하게 처리할 과제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해가 가기 전에 학수고대하던 세제 개편안을 성사시킴으로써 한숨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또 다른 현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예산안 처리, 아동 건강보험 연장, 영장 없는 감청 허용 문제 그리고 다카 등 이민 관련 현안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게 역시나 이 예산안 처리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식 예산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결의안 형태로 임시 예산안을 짜서 연방 정부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정식 예산 법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네, 임시 예산안 시한이 얼마 남질 않았죠?
네, 1월 19일 자정이 시한인데요. 이때까지 정식 예산 법안이나 임시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네, 이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8 회계연도 예산이 원래 지난해 9월 30일까지 나왔어야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 바로 이 예산안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아동 건강보험과 영장 없는 감청 허용도 빨리 처리해야 할 현안인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 아동 건강보험은 지난해 시한이 다 됐고요. 또 영장 없는 감청은 원래 1일이 시한이었는데 연방의회가 효력을 임시로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도 문제인데요. 그 밖에 또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 다카가 또 시급한 현안이죠.
네, 이 다카라면 이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 다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 운영에 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인 민주당은 이 다카 해결을 다른 현안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 다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게 이 민주당 측의 기본 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거리입니다.
네. 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들로 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손보는 문제가 있고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인프라, 그러니까 이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사업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허리케인과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을 돕는 8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해기금 조성도 현안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엔 연방의회와 협력해서 처리할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의회가 또 처리를 다 해줘야 하는 현안들인데요.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뭐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협력이 절대적인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이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해서 새해 국정운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월 30일에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현안들이 빨리 처리해야 할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올해 7일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이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점 사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처지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간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상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51대 49, 51석 대 49석으로 더 좁혀진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여유가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추행 문제가 지난해 미국 사회의 화두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하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영화계를 뜻하는 할리우드 출신 여배우들이 주축이 된 성추행 추방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이 타임스업인데요. 이 타임스업,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죠.
네.
이 타임스업 측은 1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서한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 쟁쟁한 여배우들이 참여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메릴 스트립 같은 대배우를 포함해서 제니퍼 로렌스, 엠마 톰슨, 리스 위더스푼, 나탈리 포트먼 등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이 이번 캠페인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운동에 이 여성 약 300명이 참여했는데 여배우들뿐만이 아니고요. 영화 대본 작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작년에 이 성추행 문제가 미국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영화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물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행, 이 성폭행 의혹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로가 정치, 경제 등 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또 직위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한편 와인스틴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여배우들 이 애슐리 저드나 기네스 펠트로, 셀마 헤이엑 씨도 이 타임즈업 캠페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타임즈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피해자 법률 지원이나 관련 법률 입법 등 이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미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성추행을 막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려면 이 운용 기금이 상당히 네. 중요할 텐데요. 기금은 얼마 정도 모였는지 궁금하군요.
네, 목표액이 1,500만 달러인데요. 12일 만에 1,3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이 기금은 주로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 구제 작업에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타임스업 측은 이 성추행 방지 관련 캠페인 외에도 직장 내 여성 차별을 막고 또 직장에서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유와 관련해서 조만간 열릴 이 골든 글로브 행사에서 여배우들이 검은 옷을 입자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7일 미국 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열립니다. 골든 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시상식인데요. 이 타임스업 측은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행사에 참석하는 여배우들에게 모두 검은 옷을 입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얼마 전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살인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게 뉴욕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시카고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살인 사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카고를 보면요. 지난 2016년에 754명이 살해당해서 약 20년 만에 최악의 해로 기록이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65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시카고 트리븐 신문은 2004년 이후 연간 가장 큰 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범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 이 시카고를 예로 들기도 했었죠.
네, 이 시카고 정부 당국이 폭력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도록 내버려 뒀다면서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2016년에 백인 경관이 흑인 10대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서 이 숨지게 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개돼서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분노한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고 이 때문에 또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인을 줄일 수가 있었을까요?
에리 존슨 시카고 경찰청장이 트리빈에 밝힌 데 따르면 경관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경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도입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기 범죄와 관련한 체포가 27% 증가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고요. 또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노력이 실제 이 살인 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진 거군요.
네, 하지만 존슨 청장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2018년에는 지난해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더 큰 진전을 이루겠다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이 시카고 경찰이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했는데 뉴욕시 역시 그런 전략이 효과를 봤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 협력 요원을 배치하는 등 경찰이 범죄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챙기는 데 집중하면서 지난해 체포율이 전년 대비 7% 떨어졌다고 합니다. 뉴욕시는 지난 몇 년 동안 범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긴 했는데요. 지난해 더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약 30년 전인 1990년에는 뉴욕에서 이살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한 해 2,245명에 달했었는데 지난해에는 12월 27일 기준으로 286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곳 워싱턴 DC를 한번 볼까요? 이곳에서도 살인이 줄었다고요?
네. 지난 2016년에 살해당한 사람의 수가 135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16명으로 줄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분쟁을 중재하고 총격 사건 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애썼고 또 비경찰기구와 협력해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S-13으로 불리는 중남미계 갱단이 기승을 부리는 등 10대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여러 건 일어난 것이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또 듣고 가죠. 이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당신의 모든 숨결마다라는 곡 들려드립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행정부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필라델피아 재원회의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각 주마다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전국 체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헌의회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표결에 붙였고요.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큰 주가 작은 주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작은 주들은 외국의 동맹을 찾아 나설 겁니다.
왜 작은 주들은 큰 주들이 대표권을 더 많이 가질 경우 그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각 주가 몇 개의 의석을 배분받느냐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결국 투표를 통해 대타협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대표들은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구성화돼 후보가 되려면 나이가 25살 이상에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고요. 선거가 실시될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고요.
상원 의원 후보는 30살 이상으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며 선거 당시 그 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정했고 임기는 6년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헌의회는 하원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주의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돼 100년 이상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19년 제17차 헌법 수정 조항 이후부터 상원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토의가 1787년 여름 내내 계속되는 동안 일부 대표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헌법이 완성되면 과연 누가 헌법을 승인하고 비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의회가 할 것인지, 국민이 할 것인지, 대규모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새로운 정부 구성한 비준은 당연히 국민이 해야 합니다. 단지 입법기구에만 기반을 둔 체제와 국민의 기반을 둔 체제는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을 얘기할 때 일개 법률과 헌법과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에드먼드 랜돌프입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준비된 문서를 주의회에서 검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의회는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전국 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양한 논의 끝에 대표들은 각 주별로 개최한 회의를 통해 국민이 비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는 합의된 내용을 최종 문서로 만들어 서명하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았습니다.
재연회의는 결정된 사항들을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 5명으로 형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의 구베니어 모리스는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형식위원회는 모리스에게 헌법을 문서로 만들 걸 요청했고요. 모리스는 재연회의가 승인했던 23개 헌법 조항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7개 항으로 줄였습니다.
재연회의에서 결정된 헌법조항은 7개 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상원과 하원의원에 출마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임기는 몇 년인지, 또 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구민의 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조항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 후보가 갖춰야 할 조건과 대통령 선출 방법이 담겨 있고, 세 번째 조항은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조항은 정부 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어느 한 부서라도 권력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구베니어 모리스가 정리한 헌법조항의 네 번째 항은 새로운 중앙정부 체제에서 각 주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헌법 수정을 위한 제도를 담고 있고, 여섯 번째 항에는 헌법이 지상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항은 13개 주들 가운데 9개 주들이 승인하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7개 조항에 서문을 덧붙였고요. 대표들은 출신 주와 자신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5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식위원회는 13개 주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재연회의에 대표조차 보내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도 헌법에 서명하지 않거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찬성하는 대표들도 과연 어떤 주에서 이 헌법을 승인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과연 헌법이 국가 최고의 법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베니어 모리스는 이 문제를 단 하나의 문장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구베니어 모리스는 서문을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 국민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주권은 각 주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서문에는 구속력이 더 강한 연방, 사법제도, 가정의 평화유지, 공동의 방위, 복지를 위한 노력, 또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한 자유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을 만든다고 헌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787년 9월 17일 대표들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일부 수정 조항에 대해 논의한 다음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에서 결정한 헌법에 대해 미국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연방주의자라고 불렀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연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를 New Year라고 하는데요. New Year's Resolution을 신년 계획이라고 해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신년 계획 무엇을 세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volunteer more.
Volunteer는 봉사다인데요. 애네 신년 계획은 봉사를 더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this year?
My New Year resolution is to be kinder to myself and to others.
To be kind to myself and others. 내 자신과 남들에게 더 친절해지기입니다.
Hey Gary, how are you?
Hey, I'm doing well, thanks. How are you?
I'm doing great. So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Well, in 2018, I want to hit the gym.
Hit the gym. 헬스장을 가다인데요. 이번 연도에 게리는 꼭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New Year's resolution for this year, I want to connect more with real people.
Connect with real people.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다인데요. 송팟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닌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하네요. 오늘은 New Year's resoluti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Happy New Year!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여러 나라와 인권 감시단체들의 긴급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통신사 로이터의 두 기자들은 여전히 버마 당국에 감금돼 있습니다. 와론 기자와 키아우 소에우 기자는 12월 12일 양곤시 부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북부 라카인주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약 65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과 기타 다른 주민들이 버마 보안군과 무장세력의 잔혹 행위를 피해 인접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습니다. 미국은 그 같은 버마의 행동을 인종청소라고 묘사했습니다. 12월 21일 미국은 북 라카인주에서 보안군의 작전을 지휘한 마웅 마웅소의 버마 군사령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부에 연행된 두 언론인은 식민지 시절에 공공기밀법 제3조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1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버마 당국은 그 같은 혐의를 부과하는 과정에 투명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두 기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헤더 노우트 대변인도 그 같은 촉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요구를 했습니다. 호주는 우려를 표명했고 방글라데시는 그들의 체포를 규탄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들도 가세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들은 언론인 체포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추진 중인 혐의는 완전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언론연맹은 두 기자들이 로힝야 사태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기자들에게 언론 자유는 버마의 절실한 민주주의 전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이는 버마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그들이 성공적인 민주주의 여정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이번 위기가 진정한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